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위로와 본질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위로를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에서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슬퍼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행복은 고통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며 그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두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수리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자매님들 한 주간 강건하셨죠? 자, 두 자매님은 인생의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삶을 주님께 맡기셨을까요?
네, 마가복음의 11장 24절 말씀에는요.
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있었는데
네.
매일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마음과 정신을 수양하면서 조용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네.
조금씩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담대히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방법을 찾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나로 변화되어 가는 하루하루를 느끼면서
네.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앞서 말한 고통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믿음. 그것이 분명한 우리 수인 자매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우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정될 때 내 삶의 주인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모습이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5년 전에 가족이 다 남한으로 오면서 그리고 어떤 많은 분들이 또 더러 이렇게 좀 불상사를 겪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또 이렇게 오게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좀 기도를 많이 드렸었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족이 무사히 오고 이런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오면은 하나님 세상 진짜 존재하는 거로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게 또 현실을 이루어졌고 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좀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렸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그 응답이 지금 이 남자 선생의 삶에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었다는 말씀인 것 네네.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분명한 예 그 은혜를 경험하신 나눔인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두 자매님의 나눔을 들으시면서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틈입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언제 경험하셨는지 그리고 만나셨는지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지금이 바로 가장 행복한 순간이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한 주님의 자녀를 자녀로 살아가길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자, 수인 자매님,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은 행복 세 번째 시간으로 행복으로 가는 걸림돌, 파괴적 관계 방식인 수동 공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공격하고 싶지만 겉으로는 할 수 없어서 잘 못하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말하는데요. 이 수동 공격은 분노를 직접 표현할 수 없을 때 선택되는 관계 생존 전략입니다.
단순히 삐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화가 났지만 화를 내면 사랑을 잃을 것 같아서 공격을 행동의 부재나 모호한 행동으로 표현하는 방식처럼 겉으로는 순응, 무관심, 침묵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 원망, 좌절이 숨어서 흐르고 있습니다. 분노를 우회적으로 표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더 강하거나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되어 자신이 직접 맞설 수 없다고 느낄 때 스스로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저항하는 모습이죠. 이런 수동 공격은요,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직장의 상하관계에서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행동 유형은 침묵과 거리두기인데요. 미루기와 잊어버리기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는 내 말대로 하지 않겠다는 수동 공격적인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꼼과 농담 속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숨은 질투나 분노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피해자 가면 쓰기와 과도한 순종 후 폭발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맞춰주다가 어느 날 관계를 단절하거나 이유나 설명 없이 연락을 차단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행동들은요, 억눌린 분노가 누적된 내면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선생님,
네.
그러게 우리 작은 불편함부터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요.
네.
예를 들어 당신의 그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쌓아놓고 폭발하지 말고 표현하는 언어 훈련이 일상에서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침묵이 더 큰 관계의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관계의 파괴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어서 말하고 결과를 감수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를 죽이고 아픈 나의 모습을 외면하셨다면 아프다는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당신이 아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3시간에 걸쳐 행복으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계만 잘해도 우리는 큰 어려움이나 상처 없이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관계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타인의 삶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행복으로 가는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먼저 경계선, 즉 관계에서는 경계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신호, 이 신호부터 인식해야 함이 중요합니다.
경계선이 무너진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알아차릴 수 있나요?
네, 경계선이 무너진 관계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징후, 모습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면서 자신의 관계에 대한 경계선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거절하면 죄책감이 심하게 든다.
둘째, 상대방의 감정이 곧 내 책임처럼 느껴진다.
셋째, 내가 참아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는다.
넷째, 분노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쌓는다.
다섯째, 사랑과 희생의 구분이 흐려진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자, 신의 모습이 많이 보이시는지요? 이런 모습은 사랑이 깊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럼 경계선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리자매님 읽어주세요.
경계선이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나누는 기준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 책임과 내 책임을 구분하는 보이지 않는 선을 말합니다.
관계가 분명하면 미안하지만 그건 내가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건 제 선택이고 결과도 제가 책임질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경계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요, 마치 연대 보증을 서는 것과 같습니다.
아, 자신이 빚을 지지 않았는데도 갚아야 하거나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빚을 갚아야 할지 모르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경계선이 무너지면 삶과 행복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경계선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인자매님 읽어주세요.
경계가 약하거나 무너지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보입니다. 먼저 상대의 기분에 내 하루가 좌우됩니다. 상대가 힘들면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이 괜찮아야 내가 괜찮다가 됩니다.
두 번째 모습은 과도한 책임입니다. 상대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짊어지고 거절하면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참으면 관계는 유지된다는 신념이 생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경계선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특히 지나치게 요구하는 형제나 부모가 있을 때 경계선이 무너지고 그들의 삶이 종속되기 쉽습니다. 자식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을 때 부모들이 쉽게 사용하는 게 바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인데요. 수인자매님이 다음을 읽어주세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같은 말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부모로 인해 자식의 삶은 부모의 요구에 순응하는 삶으로 바뀐다. 당연히 자식은 부모의 눈치를 보며 부모가 요구하는 부당한 것들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살아간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의 사례인 영철 씨 기억해 보겠습니다. 부모 형제와 건강한 경계선을 긋지 못해 자신의 행복을 지키지 못한 경우이죠. 즉 성인으로서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기 어려워진 모습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거나 부모의 꼭두각시로 사는 것은 죽은 영혼으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려고 꾸려나갈 때 가장 행복한 느낌을 갖는 존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 사이의 경계선을 잘 설정해 둬야겠습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부모와 자식이 밀착되기 쉬운 우리의 민족 정서에는 더 필요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성인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적절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자, 적절한 경계선 확보가 필요하죠. 이런 경계선의 확보가 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관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 다른 관계 중독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관계 중독은 버려질까봐 경계를 세우지 못합니다. 상대방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잃어갑니다.
관계 중독은 사랑이 깊어서가 아니라 자기 분화가 낮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분화란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고 가정과 생각을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 분화가 잘 된 사람은요, 사랑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분화가 잘 된 사람은요, 갈등 속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관계가 흔들려도 자기 중심을 유지합니다. 가족치료사 보혜는요, 자기 분화가 잘 된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감정과 이성의 분리입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며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와 타인을 분리하여 상대의 감정이나 선택을 자신이 대신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계선은 바로 분화가 눈에 보이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분화는요, 그 경계를 지탱하는 내적 힘입니다. 분화가 없으면 경계는 죄책감 때문에 무너지기가 쉽고요. 분화가 자라면 경계는 사랑 안에서 유지됩니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관계의 경계선을 적절하게 만들고 유지하고 계신지요?
그럼 우리 삶에서 관계가 세워질 때는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의 삶에서 경계가 세워질 때 관계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불편한 감정이 있어도 말폭탄을 던지지 않습니다. 욱이나 버럭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진짜 친밀감이 생깁니다.
책임질 것과 내려놓을 것을 구분합니다. 갈등이 있을지라도 조정기를 거친 후 갈등을 재구성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불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경계선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진다 할지라도 아프지만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하면 실패가 아니라 회복의 한 형태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행복한 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분화는 차가움이 아니라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계의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요, 나도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중요한 삶의 방식이 바로 경계를 세우고 자기 분화가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경계선을 통한 관계 회복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 너를 바르게 세우는 일과도 연결이 됩니다.
선생님,
네.
이처럼 중요한 경계선 세우기는 자기 분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네. 경계선 세우기는 자기 분화와 연관이 깊잖아요. 그래서 자기 분화를 키우는 실제 연습이 필요합니다. 먼저 감정과 이성을 분리시키는 힘인 감정의 감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요, 감정을 잘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감정을 잘 읽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감정에 이름 붙이기는 내가 지금 불안하다, 서운하다, 두렵다 등 자신의 감정을 분리시켜 객관적으로 나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답하지 말고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분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말을 할 때는 나는 이렇게 느끼고 생각합니다 와 같이 나 전달법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매님들과 많이 했던 감정 알아차리기 훈련 기억나시죠?
네.
내 감정을 내가 잘 인식하고 알아차려서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서 나는 지금 불안합니다. 나는 지금 외롭습니다. 나는 지금 슬퍼요. 그 이유는 이거 때문입니다. 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네.
자,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정 밑에는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욕구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로움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해야 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관계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방식과 지금의 관계들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 자매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수인 자매님은 자신의 감정에 잘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 감정에 맞게 설명할 수 있고 요구를 알아차리는 거 잘 되시나요? 일상에서?
잘 되지는 않는데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좀 자연스럽게 내가 그것을 잘 써먹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안 하면은 안 되는데
네.
그것도 해보다 보면
네.
좀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도 하면서 생각이 또 행동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즉각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계신가요?
네, 지금은 되게 이 시간이 너무 평온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좋은 사람들과 제가 좋아하는 방송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그럼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이 감정 속에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기쁜 감정이 저한테 행복을 주고 또 이 기쁜 감정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용서되는 너그러운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수인 자매님의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밝고 환하게 웃고 계세요. 네.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라고 할 때는 예, 우리 삶 속에 얼굴부터 표정부터 말투부터 달라지죠.
네.
네, 이런 행복감이 우리 수인 자매님께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소리 자매님은 잘 듣고 계셨는데 지금 느껴지는 감정,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지금 어떤 기대감.
기대가?
네, 또 집에 가면은 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막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설레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기대감과 설레임의 감정들이 일어나시는군요.
네.
네. 근데 너무나 차분해 보이세요.
네. 네. 제가 잘, 겉으로 잘 안 드러나요, 제 감정이.
아, 진짜요?
네.
예. 네,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 그런, 왜냐하면 감정은 사실은 몸의 반응에서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조금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을 우리 소리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나의 내적 기준이나 고정관념이 클 때도 행복한 삶과 멀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기준이 강하고 많을수록 더 많은 갈등과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서 나 자신과 타인을 괴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계 방식에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어떠한 당위적인 생각과 어떠한 답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나 자신을 힘들게 하죠. 나는 공부를 잘해야 돼. 나는 맏딸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임져야 돼. 나는 엄마 아빠가 고생했기 때문에 나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나는 당위성이 어쩌면 나 자신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며느리는 마땅히 이래야 한다라는 가난 내적 기준을 갖고 있는 시어머니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시어머니는 자신의 기준에 며느리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마다 자신의 기준에 맞추라고 며느리를 통제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마음과 행동을 많이 갖게 되겠죠.
행복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내적 확신과 더불어 행복하기로 선택하는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흔히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는 말을 하지만 정작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마음에서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복은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내적 확신은 내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될 때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라고 선포하게 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이런 내적 확신과 더불어 행복하기로 나는 선택하고 결단하는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 있는 것인지, 비롯된 것인지 살펴보면서 자신의 삶의 경계를 지키시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노력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행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행복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선포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행복해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수인 자매님부터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방식을 닮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지, 인간의 나약함이 어떤 것인지, 시간이 갈수록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걸을 수 있는 것, 이 수많은 하루의 일과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큰 은혜가 담겨 있었는지, 그 세세한 것들을 다 헤아릴 수조차 없을 만큼 위대한 것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보다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때로는 이웃을 위해 나의 시간을 모두 보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 낭비가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을 위해 보내는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임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나의 시간을 드리게 하소서. 그것이 예수님이 사시는 방식을 닮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누군가 외로운 어설길을 걸어갈 때 용기 내어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하소서. 나의 가는 길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친히 찾아가시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사라 자매님과 하나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것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늘 붙드시고 어루만져주시는 북에 계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다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주에 걸쳐서 요한 일서를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일서의 저자가 동일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잘 기억하시네요. 맞습니다. 누구라고 했죠?
사도 요한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지난 시간 이제 요한일서에 의해서 동일한 저자이니까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읽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나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라고 시작합니다.
네.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수전절이라고 들어봤을까요?
잘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네. 수전절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수전절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시리아라는 나라가 유대인들을 괴롭혔어요. 그때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었거든요.
극심한 박해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안디오쿠스 4세라는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번제단에 제우스 동상을 세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적인 행동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BC, 그러니까 기원전 164년경에 그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군사를 일으켜서 수리아 군대를 다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 있었어요.
성전을 정화했다면 바로 성전 번제단 앞에 놓여진 제우스 동상을 치운 것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날을 기념해서 성전을 정화했다고, 그러니까 성전을 고쳤다고 해서 새롭게 수전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후로 이 날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고 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수전절이 되면 촛불을 밝히거나 아니면 110편, 113편에서 118편을 읽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10편, 113편에서 118편이 주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이 10편을 읽으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갔었고 그리고 이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행진했다고 해요.
종려나무는 왜 흔들었을까요?
종려나무는 구원과 승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승리를 얻었으니 구원과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흔든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수전절은 양력으로 따지면 11월에서 12월이거든요.
추운 날씨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성전 밖이 아니라 오늘 본문 23절에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강에 계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쳤어요. 그때 이제 24장 하반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이번에는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나요?
네,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질문해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리스도인지 직접적으로 질문한 것은 여기가 유일해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수전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수전절에 유다 마카비가 시리아 군대를 몰아낸 것처럼 예수님도 로마를 몰아내고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기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셨던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주님,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네, 여기서 내가 행하거든 그 일을 믿으라. 여기서 그 일이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표적이란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쳐주는 표지판과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단순히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준다라는 의미에서 표적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늘 하나를 지시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생명을 얻게 하는 분이시다라고 지시해줘요. 알려줘요. 그래서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 위해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다르구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 약간 어려운 상황을 바로바로 바꿔주시고 또 힘든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를 기대를 했거든요.
다 같이, 다 우리도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성경을 읽고 또 예배를 참여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뭔가 상황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뭔가 제 마음과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게요.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기대랑 또 다르네요. 그런 것처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라자매는?
네, 저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만났을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났는데 네.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 가운데는 계속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이고 맨날 죽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자꾸 이렇게 죽어나가고 또 언약을 따르지 않으면 또 그에 따른 벌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된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가라는 생각들을 처음에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이제 그렇지. 좀 다른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랑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이제 구속사적인 또는 언약적으로 말씀을 배워가면서 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에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성경을 좀 깊이 있게 그러한 상황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저는 이제 우리 사라자매 나눔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이라면, 그래서 옳고 그름이 없으시고 또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로운 하나님은 아니실 거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니실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가 이렇게 또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또 우리가 받고 기대하는 것은 것들이 다를 때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뭘까?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뭘까? 그건 요한복음에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알은 어떤 지적인 알미 아니라 단순히 지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을 말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 어쩌면 우리는 당장 우리의 필요 혹은 다급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그것도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것보다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어쩌면 우리가 북조선에 있으나 남조선에 있으나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생명을 갖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또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 내가 내 필요가 다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아. 그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남조선에 살아도 생명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사는 것은 더 큰 문제이고 불행한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 무슨 말씀인가요?
네, 구약의 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하나님이 선한 것, 즉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다고 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겸손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북조선 성도들, 또 남조선에 있는 성도들 다 동일하게 사실 북에 있으나 남에 있으나 겸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시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들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두 분은 말씀 중에서 혹은 우리의 나눔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 네. 중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되게 예전에도 말씀 읽을 때 참 좋아했던 말씀인데 또 그때의 감격이 살아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또 그것보다 예수님이 그들을 안다고 하시잖아요.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음성을 잘 듣고 잘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 제때제때 잘 알아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혹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라자매한테 너는 내 양이다 라고 하신다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 그런 음성이 진짜로 들린다면 너무 기쁘겠죠?
아, 기쁘겠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네.
우리 사라자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사라자매에게 말씀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인 것도 중요한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맞는 거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자매는
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보다 먼저 행하시는 분이다.
말씀보다는 행함이 먼저.
네. 이게 좀 기억에 남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말씀에서 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 증거를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미 삶과 표적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씀이 되게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믿음은 논쟁이 아니라 관계와 또 따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관계와 따름이다.
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따르는 그래요. 삶을 살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 사라 자매님은 평생에 네. 신앙생활 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길게 한 편은 아니긴 한데요. 그냥 너는 내 자녀다. 네. 라는 그런 음성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 하나 자매님의 감정은 어땠어요?
뭔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네.
든든하셨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말과 지식으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삶, 생명을 갖는 거, 영생을 갖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